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 내 마음의 찬양 3월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내 맘찬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하자매님, 그 노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지어봤어요. 이 제목만으로도 성경 속 한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던 그때를 상상해봤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고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고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에요. 기적으로 돌보시는 은혜였는데 이제는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요.
네, 정말 그래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불안하고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정말 해결될까? 라는 의심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이 그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어요.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인지 기억나시나요?
노스로 만든 불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방법이지 않나요? 불뱀을 다 잡아주신 것도 아니고 노뱀을 보라고 하신다니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뱀을 본다고 해서 무슨 마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가 핵심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면서 노뱀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이 힘드니까 또 회의감도 들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해결책이 눈앞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해답일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듣고 오시죠. 갈보리 산 위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고 또 미래가 너무 불안했고요. 그때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참 그럴 때 답답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노뱀 이야기와 연결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문제만 보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 얼마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돌이켜보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느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네요. 결국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가 클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실까요?
네, 좋아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갈 길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노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혹시 북조선에 계신 내맘찬 가족분들 중에 지금 너무 지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거죠. 바라보면 삽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요.
아멘. 바라보면 삽니다. 오늘 참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내맘찬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지하자매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내맘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곡을 들으며 인사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들으시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선배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 주일에 또 네. 우리의 지혜의 대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또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이곳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네.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은혜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게도 큰 위로와 또 바로잡아야 될 굳건한 소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단의 궤변을 반박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개를 살펴봤었죠? 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었나요?
네, 첫 번째는 본성적으로는 동등한 자들이 직분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반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법칙의 의미는 성자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분의 직분이 다르거나 뭔가 부족하고 열등해 보인다고 본성적인 부분까지 부족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법칙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셔서 보유하게 하신 것은 다시는 그에게서 취하여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겨두신 것은 반드시 도로 취하여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주신 것과 맡기신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의 모든 본성은 성부의 본성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본성이 성부께서 성자께 주셔서 보유하게 하신 것 중 하나인데 성부의 본성은 곧 하나님의 본성이니 영원한 것이고 그러므로 성부께서 성자에게 보유하게 하신 뒤 다시는 가져가지 않을 것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성부께서는 성자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으로서의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지금은 성자께서 맡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성부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런 성자의 인성과 관련된 것들은 성부께서 성자께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법칙 세 번째는 상대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어 절대적인 것에게 적용시켜 생기는 결과는 아무런 힘이 없다, 잘못된다, 틀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법칙의 의미는 성부께서 아버지이시고 성자께서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인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직분이 다른데
네.
그런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수준이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한 법칙은 자신의 인격을 다른 이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본질도 다른 이에게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법칙은 인간과 관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아무리 닮아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 존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다 주게 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듯 인간은 인격이 다른 이에게서 받고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주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위격이 다르고 본질이 같으십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한 본성에만 합당한 것이 인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나 그 합당한 본성과 관련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부모의 본성에 있는 것이 자녀의 인격에 적용되듯
네.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다르지만 성부로부터 나신 성자는 성부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 법칙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네, 여섯 번째 법칙은 지혜는 두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으로 자연의 사물들의 질서가 지혜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있는 지혜인데 피조물과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지혜를 하나님과 구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전자의 지혜는 창조되는 것이고 후자의 지혜는 창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33문을 배워나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단의 궤변을 반박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이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여섯 번째까지 했으니까 오늘 일곱 번째가 시작이겠네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일곱 번째 법칙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중 어느 분을 피조물이나 거짓신과 대비시키고 그들과 구별지을 때에는 이로써 다른 위들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참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 피조물만이 배제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배타적인 선언들과 최상급을 사용한 선언들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을 간파해야 한다입니다.
네, 동일한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무엘 형제님, 십계명 중 맨 첫 번째 것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네,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 이외 다른 신,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거짓신이나 피조물과 대비시킬 때 그때의 하나님이란 삼위의 하나님 모두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150편 2절을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행동이 능하시다. 지극히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하심이 잘 표현된 구절이네요.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신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성자나 성령을 배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들도 포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방금 전 시편의 구절들 역시 성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법칙이었고요. 여덟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의미로 거명할 때에는 언제나 참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방금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중 도마 간에 있었던 대화죠. 도마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네,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처럼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된 그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이제 여덟 번째 법칙인 거죠. 아홉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사물용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로 말미암으며 또한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며 또한 성자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으나
네.
성경은 특히 그리스도의 광화에서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령까지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네, 조금 길어가지고 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성경하고 함께 읽어가면서 알아보면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복음서 세 곳의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자들이나 혹은 본인께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성자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갖게 된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네.
그 뜻이 바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렇죠.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한 일을 전했으니까요.
네.
이 구절 역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읽어가면 발견하지 못할 내용을 천천히 앞뒤를 비교해서 읽으면 아 그러네 이런 구절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네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 구절들처럼 성자나 성령께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네.
성자나 성령께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고 또 이걸 모른 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겠죠. 열 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혹은 그 자신에 따라서 혹은 피조물들과 대비하여 거론할 때에는 삼위 모두가 거기에 포함된다.
네.
그러나 그를 성자와 대비하여 거론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 중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입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동시에 다르게도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을요. 그 자신에 따라서 언급하거나 혹은 피조물들과 대비해서 거론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모두가 그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일곱 번째 법칙에서 했죠.
네.
자, 그 다음. 그러나 성자와 대비하여 거론할 때 하나님은 성부를 지칭한다. 요 뒤에 것은 안 했으니까. 이것에 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그 다음 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 모두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즉 말씀이신 성자와 대비하여 거론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은 어때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그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과 대비하여 고론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어떤 것과 대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성분지 아니면 삼위 모두를 가리키는 건지 이제 이해를 잘하면서 읽어가니까 잘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겠죠. 11번째 특별한 법칙은 무엇일까요?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경은 삼위들을 서로 대비하거나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삼위 각각의 속성들을 다룰 때에는 각 위들을 서로 구별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피조물들이나 거짓 신들과 대비할 때나 혹은 그 하나님을 그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논할 때에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포괄하여 지칭한다입니다.
3위는 구별되죠. 그럼요. 그러나 어떤 때는 모두 동시에 말해진다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나 거짓들과 대비하거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성에 따라서 다룰 때에는 3위를 모두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을 읽어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의 여호와 또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지칭은 삼위 하나님 중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말합니다. 왜 그래요?
삼위 하나님을 서로 대비하거나 삼위 하나님 각각의 속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악인이나 죄인들과 대비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삼위 모두가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인 거예요. 삼위 모두가 이 악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인 거죠. 네. 12번째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자신이 공통으로 지닌 것을 성부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가 많은데 이는 그가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네, 성자께서 자신의 것을 성부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거기를 먼저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35절, 5장 22절.
네,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사무엘 형제님 방금 읽은 이 구절들 중에 제가 요약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만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자, 주셨다, 맡기셨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물이나 심판이 본래 누구의 것처럼 생각되어지나요?
말의 의도를 좀 보면 아버지께서 만물을 주셨고
네.
아버지께서 심판을 맡기셨죠.
네.
왠지 그런 것들이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생각은 그렇게 들죠. 자, 그럼 아들은 그게 없었나? 심판도 안 하는 분이고 만물의 주인도 아니었나? 네, 뭔가 그러다 보면 성자는 성부보다 부족한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더 나가면 뭐가 돼요? 네, 아리우스나 네, 세르베투스처럼 아 그러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성자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다만 그 당시 그분께서 중보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인성과 신성 중에 인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보죠.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성자께서는 그의 신성과 인성 모두와 관련하여 성부로 말미암아 보고 배우고 듣고 일하신다고 말씀하나
네.
거기에 정당한 구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를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이해력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그의 신격 자체는 그리고 그 자신의 본성에 있어서는 영원전부터 성부의 뜻을 지극히 완전하게 알고 또한 보고 있는 것이다. 입니다.
네. 뭐 이 구절도 역시나 방금 전에 했던 12번째 법칙과 같아요. 뭔가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뭔가 성부보다 못한 분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자께서 성부로 인해 보고 또 배우고 듣고 일하신다고 했던 조금 의존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구절들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8장 28절, 8장 38절입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네,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일하는데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해.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네.
네, 또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마치 모르고 있는 학생 같잖아요. 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성자께서 성부보다 권위도 능력도 부족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성자의 본질이 성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성자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몇 주 전에 배웠던 세르베투스 이단처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왜 주님께서는 성부로 인해서 나는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가르치시니 배우고 또 나도 일한다. 마치 성부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방금 13번째 법칙에도 나왔지만 그분의 인성과 관련해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가 그분의 인간적인 이해력에 의해 알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성과 관련해서 보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로 인해 일한다, 성부로 인해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인간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아는 것, 마치 우리가 똑같이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렇게 그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4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삼위들의 외형적인 활동들이 서로 구별된다면 그 본질들도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분이 일하실 때 다른 분이 쉬신다면 그 두 분의 본질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네, 이건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설명하기보다 제가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질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구별되면 당연히 그 존재는 다르겠죠. 존재가 다르다는 건 본질이 다른 거고요. 하지만 본성은 모두 하나님이에요. 조금 이제 본질, 본성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긴 하나, 네. 요것도 뒤에 가면, 몇 차례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조금 지나가고, 15번째 법칙을 하겠습니다. 사무령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또한 신자들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미에서 신자들의 아버지시요, 또한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것은 아니다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형제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좀 전해라 하시는 건데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뭐 우리도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의미의 아버지냐, 우리는 같은 의미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16번째 법칙은 무엇일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성부는 절대로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이 없이 계신 적이 절대로 없다.
네.
왜냐하면 신격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16번째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성자께서 성부에게 나셨다며 그러면 성자는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빠뜨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분이 다 신이라는 거죠. 신은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거나 있다가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늘 존재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그때의 나심을 신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두 분이 동일하시다는 것, 두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그러면 왜 성경은 차이가 있어? 그분은 또한 중보자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좀 어렵게 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번 주 이단의 궤변을 반박할 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별한 법칙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이고요. 성자의 영원한 신성을 반대하는 이단들의 특정한 궤변들에 대한 간략한 반박에 관해 핵심적인 주장에 관해 이제 우리의 주장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사무엘 형제님 오늘 알아본 것 중에 간단하게 나눠보고 싶은 것 생각나는 것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참으로 인간으로 오시고 참으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
네.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그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그 본의 그 위대함의 사랑이 더욱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고 우리가 이것을 난도질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주님.